마태복음 8장부터 9장까지 그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시며 또 자연 환경까지도 통제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의 숫자를 이렇게 헤아려보면 총 10가지 기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기적의 사건들을 나열하는 한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 가지 기적을 먼저 보여주신 다음 그 이후에 제자를 부르시고 또 세 가지 기적의 사건을 보이신 후 제자를 보이시고 이것을 세 번 이렇게 거듭 나타내 주십니다. 8장에 보면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고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다음 8장 18절에 보니까 나를 따르라 하면서 제자를 부르십니다. 또 8장 23절부터는 풍랑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자의 그 귀신을 쫓아내시고 9장에 와서는 중풍병자를 고치십니다. 그리고는 9장 9절에 가서 또 제자 마태를 부르십니다. 또 9장 18절부터는 관리의 딸을 살려주시고 열두의 혈루증 앓는 여인을 고쳐주시며 또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시며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이어 10장에 가서 열두 제자를 또 부르십니다. 이렇게 기적을 먼저 보이신 후에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럼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길래 이런 것을 세 번이나 반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까?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주님께서 이렇게 열 가지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제자를 부르신 데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열 가지 기적이 지향하고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한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현란하고 화려한 기적의 향연이었습니까? 소원성 취용 도깨비 방망이와 같은 그런 쇼였습니까? 아닙니다. 그 기적의 목적은 바로 생명 회복이었으며 구원을 향한 처절한 몸부림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적을 통해 제자를 부르신 주님은 바로 기적이라는 이 통로를 통해서 지금 주님의 이 일을 할 그 제자를 부르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로 23절에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성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정한 제자들의 그러한 삶의 목적은요 오직 주님의 십자가를 위한 생명 회복과 구원을 향한 그 처절한 몸부림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직 주님을 따르기 위한 그 주님의 십자가, 그 생명회복, 구원을 위한 그런 몸부림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단순히 그 기적을 쫓아가며 내게도 기적이 나타나길 바란다며 주님이 아닌 그 기적만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이렇게 마태복음 8장부터 9장 그리고 10장 초반에 이르기까지 주님은 기적과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생명, 회복, 그 구원을 향한 몸부림을 치고 있는 제자들은 누구인지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묻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는 오직 주님만을 따라가며 그렇게 주님이 찾고 계신 그 한 사람, 바로 생명, 회복과 구원을 향한 처절한 몸부림을 위한 그 한 명의 제자가 바로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로 이를 부르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맥락을 기억하시면서요 오늘 본문을 이렇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어제의 말씀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고치셨습니다. 2절 말씀이었죠. 그리고 세리인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고 마태의 집에서 많은 그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이게 9절, 10절 말씀이었습니다. 이 두 사건 역시 단순한 치유의 기적사건이 아닌 당시 사회적 통념을 향한 주님의 따끔한 질책과도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죄와 질병을 연결시키는 잘못된 그 통념에 사로잡혀 신앙의 무한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만이 옳다고 하는 그릇된 선민의식 또한 한몫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주님은 그 통념에 사로잡혀 힘겨워하는 이들, 그들을 용서하시고자 그들에게 참된 생명과 회복과 자유를 선포하시고자 그 사건을 나타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있었는데 이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요. 심지어 세례 요한의 제자들까지 예수님을 지적하고 나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십시오. 요한의 제자들이 그럽니다. 본문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음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자,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걸어옵니다.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은요, 일주일에 두 번, 그러니까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을 했습니다. 본문에서 금식하는데 어찌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는 이 표현을 원어로 보면 현재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날, 어떤 날입니까? 주님과 제자들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한 그날, 그게 월요일인지 목요일인지는 모르지만요, 아무튼 금식하는 날로 정해진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날에 금식을 하지 않고 이런 부정한 자들이라 일컬어지는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를 했던 것입니다. 한편 요한의 제자는요, 그 자신의 스승인 지금 요한이 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전통적으로 금식해야 되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죄인들과 어울려서 먹고 마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마음에 분노를 일으켰던 겁니다. 잘못된 전통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바라보니 예수님의 제자들을 바라보니 이 마음에 분이 끌어올렸던 것입니다. 즉 잘못된 전통에 편견과 독선으로 가득 찬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요 세 가지 비유로 말씀을 해주십니다. 첫 번째 혼인집의 상황, 두 번째 낡은 옷을 수선하는 상황, 세 번째 새 포도주를 담는 상황으로 말입니다. 이 모든 비유의 상황이 무엇입니까? 혼인집의 상황은 신랑이 있는 동안에 슬퍼하지 않아도 되는 그 혼인집의 상황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또 낡은 옷을 수선해야 하는 상황은 무엇이었습니까? 새 옷감에 헌옷감을 대어 기운다면 뭐 당장은 쓸모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요. 그것을 세탁할 경우 어떻습니까? 옷감이 줄면서 이 헌옷이 찢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옷이 망가지게 되는 상황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또 세 번째 포도주는 어떻습니까? 새 포도주 역시 가죽 부대에 넣으면 점차 발효되지 않습니까? 처음보다 큰 부피로 팽창하게 되는데 이 신축성이 없는 낡은 가죽 부대에 담으면 결국 터지게 된다는 이런 비유의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은 이 세 가지 비유 말씀을 통해서 금식의 불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잘못된 전통에 사로잡혀서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이 요한의 제자들을 향해서 그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자유함을 얻도록 하시고자 이 비유의 말씀을 들어서 전해 주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말씀으로 전해 주시는 것입니까? 우리도 가만 보면요, 자신만의 그런 종교적인 독선과 편견에 사로잡혀서 잘못된 종교 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어떻게 말합니까? 왜 우리 같지 않느냐고. 왜 우리와 같은 신앙의 모습을 하지 않느냐고 그렇게 주변 사람들 또 이웃들을 그렇게 판단하고 비판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무서운 종교적 편견과 독선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과거 우리 기독교의 역사를 봐도요, 이러한 편견과 독선으로 인해서 교회가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사도행전 8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오게 넘기니라. 잘못된 유대주의적 사상으로 인해서 수많은 성도들을 붙잡아 옥에가 두고 심지어는요 목숨까지도 앗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잘못된 종교적 편견과 독선 때문에 말입니다. 세례 요한도요, 그 거룩한 말씀을 따라 사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지만 사실 그들의 마음 안에는요, 전통적인 그러한 독선, 편견이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행한 그 일을 가리켜 지적을 하면서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모습,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이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기적을 보이고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진정한 생명회복과 구원을 향한 몸부림이라고요. 진정한 천국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전통과 현상의 마음을 빼앗겨버리니 주님의 진정한 모습을 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 분을 품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현상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참된 것을 보는 영적인 안목이 띄어져야 한다고 말입니다. 영적인 안목이 띄어져야지만이 진정이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님을 봐야지만이 우리가 그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어 나오는 또 두 가지 치유의 사건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역시 마찬가지의 연장선입니다. 18절을 보니까 한 관리의 간청이 있었습니다. 딸이 죽게 되었어요. 그 딸을 살려달라고 청합니다. 또 20절에 가니까 12회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께서 두 사건 다 주님과의 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한 관리의 딸이 죽은 그 사건 25절 가서 보시니까요. 예수께서 들어가 소녀의 손을 잡으시매. 또 20절로 가보니까 혈루증 앓는 여인은요,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었습니다. 당시 통념으로는요, 시체나 혈루증 둘 다 부정한 상황이었습니다. 몸에 닿거나 내가 손을 대면 나도 역시 부정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관리의 딸의 시체에는 주님께서 직접 손을 대셨고요. 또 혈루증 앓는 여인은요, 그의 손으로 주님을 만졌습니다. 그럼 이후야 어찌 되었건 우리 주님 역시 부정해지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두 사람과의 터치를 통해서 그들의 생명을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치유의 역사를 보이신 것입니까? 한 가지였습니다. 생명 회복.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 그렇습니다. 주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8장부터 10장에 이르기까지 매 순간 기적을 보이시고 제자를 부르신 것을 반복하시면서 보여주고자 하신 것.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생명 회복을 위한 그 한 사람. 주님이 하신 그 일을 할 한 사람을 지금 찾고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여, 단순히 기적의 한눈을 팔려서 주님이 보지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성도가 되지 말고 바로 그 가운데 기적 가운데 담겨져 있는 주님의 이 목적을 보라고 바로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는 여기에 어떠한 믿음의 반응을 보여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단순한 기적의 현상에 마음을 빼앗겨 주님의 진정한 그 뜻을 잃어버려서야 되겠습니까?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적과 같은 현상을 위해서 하나님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봐도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안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음으로 따라갑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심지어 스데반 집사님은 어땠습니까? 자신의 목숨이 죽어져가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의 드러날 그 영광을 그렇게 찬송하며 그의 생을 마감하는 그러한 모습.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단순한 기적의 향연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그러한 영적인 안목이 뜨여지길 원하고 계십니다. 좀 모자라면 어떻습니까? 좀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이 지금 나를 부르시고 나의 그 부족함, 그 연약함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도구로 쓰시겠다라는데 이보다 멋진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영적인 안목이 뜨여져서 그렇게 오늘도 나를 도구 삼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쓰임받는 기적의 도구요, 생명의 회복의 통로로 쓰임받으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아니 우리의 모든 삶이 오직 주님과 함께 그렇게 동행하시고 그렇게 주님의 멋진 도구로 주님 손에 붙잡혀 온전히 주님의 제자로 그렇게 온 생을 다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그러한 삶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주님을 위해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그렇게 멋지게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단순히 기적이 아닙니다. 기적을 통해서 생명회복을 보이시고 구원의 역사를 향한 그 몸부림 가운데 우리를 참여하게 해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가고 또 죄악의 사슬에 묶여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자유함을 누리는 그 역사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단순히 화려한 것, 멋진 것, 기적적인 것 하나님 거기에 마음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로로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말씀의 자리를 불러주시고 무엇보다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하나님 그 음성을 우리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영광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멋지게 쓰임받는 우리가 주님의 통로여 주님의 도구여 생명회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단순한 기적의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 기적 가운데 그것을 통로 삼아 그들의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생명을 회복시키시며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하나님 그 사건임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것에 쓰임받고자 몸부림치면서 주님의 마음이 향한 하나님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생명을 회복하고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보는 길에 우리도 함께 도구로 쓰임받고 동참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려함에 마음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변에 일어난 그 어떠함에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들의 멋진 삶 주님의 제자로 부르시네 아멘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그 모든 그런 기적의 향연이 하나님 주님의 그런 생생한 복음의 연장이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통해 그 역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이제 오늘부터 11일 토요일까지 청년교구 사랑마을 겨울 수양회가 있습니다. 사랑마을 모든 청년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더욱이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멋진 청년들 되게 해달라고 학업을 정하고 진로를 결정하면서 또 그들의 앞길을 놓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며 책임져 주시는, 그래서 멋진 주님의 청년들로 세워지고 쓰임받을 수 있는 역사가 이 수양회를 통해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청년교구 사랑마을 겨울 수양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교구 사랑마을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부터 11일 토요일까지 겨울 수양회를 갖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모든 청년 한 명 한 명을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청년들로 변화되는 역사가 이 수양회를 통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수양회를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학업과 진로와 앞길을 결정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친히 표범이 되어주시고 기준이 되어주시고 목적이 되어주셔서 온전히 주님 붙들고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의 그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붙들어주시옵소서. 만나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열방을 위한 기도는 이번에 인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인도에서 핍박받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있다고 합니다. 인도 최고법원은 인도 정부에 기독교인을 향한 공격과 그에 관련된 정보 제공을 명령했습니다. 폭력 사태에 대한 조사가 정확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피해 입은 기독교인들이 적절하게 보상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인도에서 핍박받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모든 그러한 이루어지는 조치들이 순적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들이 다시금 주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그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인도를 위해서, 인도에서 핍박받고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 땅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인도에서 하나님 처절하게 부르짖는 믿음의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공격과 핍박과 탄압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인도 최고법원이 하나님 인도 정부의 기독교인을 향한 공격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제공하라 명령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폭력 사태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정직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피해받은 그러한 인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적절하게 보상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다시금 자유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그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다시금 인도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 만나 모든 것들이 하나님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변함없이 깨워주시고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들 되게 주옵소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기적을 쫓아가는 그러한 세상의 모습이 아니라 기적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주님 손 붙잡고 주의 영광을 위해 무엇보다 주님이 행하신 생명 회복과 구원의 역사를 위해 몸부림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죄악의 사슬에 묶여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이 주님을 만나 자유함을 누리는 그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 믿음을 담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물질도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며 주님께서 그렇게 행하실 일을 감사하며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 들어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또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만 증거하는 우리들의 멋진 삶, 아름답고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